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종말에 무엇을 자랑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자식 자랑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얼마나 참 세려 위세 등등한 사람인지 떠버리기도 하고 뭐 돈을 자랑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인생의 자랑거리 많은데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그 시대 성전 건물은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건축물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닌데 예전에 왜 그 여의도에 63 빌딩 세울 때 막 그건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 구경하러 가고 막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건물이다. 요즘은 아니에요. 여의도에만 가도 그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들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 건물이요 엄청난 건물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예수님 당시에 50년 이상 건축되고 있는 건축 중인 건축이라기보다 개축이 되고 있는 그 헤롯이요. 자기가 마지막 때의 메시아인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이 세웠던 그 제2성전의 터를 더 확장하고 그 성전이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터를 넓혀가지고 더 확장하고 그리고 성전을 개축하기 시작했는데 헤롯이 그 일을 했던 이유는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지방을 통치하면서 늘 정통성 시비가 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새로 올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을 개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개축한, 이거 성전을 새롭게 짓는 이거는 정말로 어떤 새 시대가 밝아오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그리고 또 이 원래 헤롯이 건축을 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아주 세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지은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를테면 무슨 가이사랴에 가면 수도교 같은 것도 지금 남아 있고 헤롯이 지은 건축물 중에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헤브론에 가면 그 이 막벨라 굴이라고 막벨라 굴의 터 위에 세운 건물이 있는데 그거는 헤롯이 지은 건물인데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헤롯이 지은 건물을 보기 전에는 건축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고대 로마 사회에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이 헤롯이었어요. 그러니 그 헤롯이 짓는 건물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요, 헌금이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금으로 막 뭐 나뭇가지를 만드는데 일부러 막 더 만들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자랑거리,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다 무슨 동굴집에서 살거나 뭐 거의 오두막 비슷한 흙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거대한 건물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뭔가 이제 새 시대가 밝아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건물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 모든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성전 건물 반드시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부추겼던 그 성전 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무너질 거다 선언하셨는데 사실 그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중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학식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어떤 것이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한 번씩 요양병원에 신방을 요즘은 못 가는데 전에 갔을 때 보면 그 요양병원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뭐 아무리 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나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나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머리 깎고 똑같은 음식 먹으면서 다 똑같이 스스로 뭐 이렇게 배변 처리도 안 되고 뭐 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험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장례식장이기도 하고 요양병원이기도 하고 그래요. 인생에서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나이가 들면 그 돈 사실 쓰지도 못하고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은 우리 믿음, 우리 신앙 고백 이거 영원한 거고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읽을 때 남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영원한 거죠. 남들에게 베푼 것이 영원한 거예요. 하늘에 쌓아둘 보화는 사실 남들에게 나누어 준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 없다. 우리가 늘 부여잡고 자랑할 만한 것 없다. 그리고 그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힘겨루게 하고 그거 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거는 세상이 무너질 때나 일어날 일이지 이게 그냥 일어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선언하셨을 때 도대체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예수님께 질문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 왜 조용히 물었느냐 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함부로 입에 담을 일이 아닌 거죠.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거는 함부로 입에 담고 공공연히 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 도대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시죠.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세상이 끝날에나 일어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파괴를 시작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이 길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역사가 거의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거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엄청난 어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고통 가운데는 개인이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개인 자기가 병이 들었다. 이거 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죠. 기도해서 이겨내고 혹은 아니면 그거를 뭐 헤쳐나가는 그런데 이를테면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전쟁 이거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도 많아요. 지진, 개인이 감당할 수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믿음 좋은 사람도 집이 무너지고 믿음 안 좋은 사람은 집도 무너지고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기근, 이거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룻기에 기근이 흉년이 들었을 때 보아스도 흉년, 그리고 엘리멜렉도 흉년, 다 흉년. 이 세상에는 내 믿음 혹은 내 신실함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재난도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되면 제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잡혀가는 거죠. 재판을 받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때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가장 어떤 의미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의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 아버지, 자식, 부모, 자식 관계는 가장 서로를 잘 돌보고 사랑해야 될 관계인데 그런 가까운 가족 관계라도 서로를 지켜줄 수 없는 오히려 그 관계가 깨어져 나가는 잔혹한 때가 올 거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잔인한 일들, 잔혹한 일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밀려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떤 의미에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 팽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만날 때가 가까워 올수록 어떤 우리 신앙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런 관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잘못, 우리의 아주 무례하고 우리의 좀 교양 없고 뭐 이런 태도 때문에 생긴 거라면 정말 그거는 문제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상식하게 행동하고 무례하게 행동해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그런 거를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이런 고난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 지나갈수록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점점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종말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 거죠. 삶이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도 은혜가 넘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다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저기 8절에, 8절 보시면,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 이제 시작이니까 얼마나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출산을 위한 진통과도 같습니다. 이 아이 낳는 임산부들이 이제 진통이 오면 사실 더 아프죠. 진통이 시작이 되면 점점 더 아파지고, 그렇지만 그 진통 끝에 이제 해산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 찬찬히 읽어보면 이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들이 뚜렷하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난이 있고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일이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뭐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럼 뭐 이렇게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고난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하지?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상한 종말론을 막 가르칠 때, 마지막 때 뭐 7년 대환란,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휴거되고 남아있는 사람은 막 두려움에 메이고, 이거 다 그 사실 그 좀 거짓말이거든요. 그거 이 성경을 좀 왜곡하고 뒤틀어서 가르친 것인데, 마지막 때 따로 뭐 대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점점 더 많은 고난과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어도 믿음으로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 이를테면 죽음을 맛볼 때가 있는 거,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뭐 사람들로부터 참 어려운 꼴을 당하고 뭐 미움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에는 얼마나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습니까? 주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약속, 그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을 거,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 맺힌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 모든 슬픔이 다 녹아지는 그 감격, 이거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정말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때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 이거 염려하며 살 필요가 없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상황이 좋든 그렇지 않든 언제든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고난이 있건 없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우리가 뭐 상황이 어떻든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뭐 인생에 대한 두려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님이시고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신 것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그 예수님 주목하며 그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지막 때에라도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님, 우리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신 것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얼굴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